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악수도 좀 하시고요.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좀 다 하실 때까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평안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것이 참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우리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인데 제가 늘 그런 느낌이 들지만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은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분명한 이유들을 알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들이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알고 또 다음 세대에 복음이 흘러가는 것,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신앙을 배워간다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수지가 목사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또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함이 있도록 부모님들 함께 이렇게 중보해 주시면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주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자녀들도 이 본문을 잘 알 거예요.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목사님 뒤에 아마 이 본문이 뜰 텐데 같이 여러분들 읽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함께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오늘은 화평 그리고 작은 소제목은 생명을 살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창녀들입니다. 16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사흘 간격을 두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그만 자다가 한 여인이 자기 아기를 깔아 죽였습니다. 자다가 야단이 났습니다. 그 부주의한 어미는 이런 궁리 저런 궁리를 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냅니다. 아기를 바꾸자.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에게도 지혜를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인은 다른 여인이 곤히 잠들어 있는 틈을 타서 아기를 바꿔치기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마치 이 창녀와 같고 아이를 깔아 죽이는 일이나 아이를 훔쳐가는 일에도 잠만 자는 여인들의 모습이 마치 무지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과 같다라는 강조된 열왕기 기자의 표현입니다. 아이 엄마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에 곧 사태를 파악했고 그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 왕에게 온 거죠. 올바른 판정을 내려달라는 겁니다.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22절에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무슨 표시가 있어야죠. 그러나 자초지종을 들은 솔로몬이 냉정하게 말합니다. 칼을 가져오라. 그리고 둘을 나눠라. 왕의 냉정한 선언을 두고 두 여인이 아주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진짜 엄마는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말합니다. 26절에 그 산 아들의 어미는 제가 지금 잘 안 보여서 안경을 끼고 이렇게 보니까 죄송합니다. 글이 제가 안경을 끼고 보면 잘 안 보여서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진짜 엄마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고 번역된 말은 원어의 뜻은 그녀의 자궁이 꿈틀거려서라는 뜻입니다. 목숨을 걸고 낳은 자식이니까 이 사랑하는 어머니의 본능이 꿈틀거린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엄마가 원하는 것은 살아있는 아들이지 죽은 아들이 아닙니다. 설사 그가 나와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기의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 여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머니는 진짜 어머니이기 때문에 생명 중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 엄마가 말합니다.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26절입니다. 이 가짜 어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손해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생명 중심적인 사고가 아니고 소유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끔찍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다 압니다.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 자,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진짜 엄마입니까? 그렇죠. 우리 마음이 불붙는 같은 엄마 맞습니다. 우리 엄마고 마음이 불붙는 엄마고 맞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열왕기상 이 이야기가 어디서 기록되었냐면은 바벨론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싸우다가 결국은 외세의 침입으로 나라가 망했어요. 다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희망 없는 처지에서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합니다. 왜 우리가 망했을까? 우리가 왜 여기에 포로로 잡혀와 있을까?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기록해내면서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그 역사의 기록 안에 집어넣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역사 가운데 이 이야기를 열왕기 기자가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니고 오늘의 이 이야기가 의도하고 있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기의 두 어머니는, 어머니의 현실은 신랑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제멋대로 타락과 제약의 길을 걸어간 이스라엘의 현실을 반영합니다. 남과 북은 마치 창기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서 기자는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꼬딱꼬딱 숨만 쉬고 있는 거의 빈사 상태에 빠져있는 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더 이상 그들이 마지막 숨이 넘어가지 않고 이들을 살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더 이상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소모적인 논쟁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끄집어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일에 최우선해야 된다, 그걸 집중해야 된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열왕기사를 읽어보면요, 지금 우리가 3장을 보았는데 12장에 보면은 하나의 에피소드가 더 나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죽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오리려고 할 때에 르호보암이 젊은 그룹들과 나이 든 그룹들에게 내가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면 좋겠냐고 물었는데, 결국 르호보암은 자기하고 익숙했던 젊은 그룹들의 말을 듣고는 좀 더 혹독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할 때에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가 반발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그들이 따로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괘씸하게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를 지지하고 있는 유다와 베냐민 사람을 모았더니 18만 명이 됩니다. 18만 명을 데리고 북쪽을 치르고 전쟁을 하려고 딱 올려가려고 하는데, 열왕기상 1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이 이야기를 기록한 기자가요, 열왕기상 12장에 이스라엘이 서로 싸우려고 했었는데 서로 싸우지 말라, 너희는 서로 한 형제들이다, 이 일들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를 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는 더 이상 누가 주도권을 지느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그쳐야 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작은 이득이라고 챙겨보려고, 작은 이득이라도 챙겨보려고 나라를 나누고 가르는 일은 결국 죽음의 길이다, 더 이상 그 길을 멈춰야 한다라고 열왕기 기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민족에게도 나름의 역사가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만큼이나 기구한 그리고 기가 막힌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있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6.25 전쟁 발발 67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이 그렇게 오랜 시간 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념의 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민족마다 살펴보면은 그 죄의 기질과 특징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고 기독교 문화 인류학자들은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가나안 족속은 음란함 때문에 망했고, 갈대아 족속은 잔인함 때문에 망했고, 에돔은 교만 때문에 망했다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증언했습니다. 아모스 1장을 보면은 아모스 같은 선지자는 그 중근동 여러 민족의 죄악을 낱낱이 지적하면서 그들이 심판받은 이유를 각각 다 다르게 말하는데 각 민족들마다 이 죄악으로 망했다라고 써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는, 우리 한민족은 스스로 우리 민족의 가장 두드러진 죄악 중 하나로 무엇을 지적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기와 분열입니다. 우리는 가인이 빠져있던 바로 그 죄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민족입니다. 민족국가 형성 시기인 삼국시대의 분열과 그리고 조선 말의 사색 당쟁, 그리고 오늘날의 동서 갈등, 그리고 6.25 전쟁을 통한 남북한 형제 살해의 참혹한 역사는 바로 우리 민족의 뿌리인 분열의 극실함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의 분단의 뿌리에는 민족적 원죄와도 같은 분열의 깊은 죄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적 분열의 그 원죄에 맞닿아 있는 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게 하라.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방해가 어떠하든지 이 땅에 생명이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면서라도 생명을 살리려는 어머니의 뜨거운 헌신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결국 나라를 살리는 지혜는 자발적으로 자기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생명을 살리려는 결의임을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생명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려던 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진짜 어머니는 권리의 포기를 통해서 진짜 어머니로 증명되었고 그리고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하든 간에 기독교 의사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것처럼 먼저 기독교인들만이라도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해야 할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한반도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은 이 아픔과 상실 그리고 역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는 초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시작.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역은 화평케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죄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단절과 분열의 역사를 화평의 역사로 바꾸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고 이 화목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박우길 간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박우길 간사를 여러분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작년에 심소재에 우리와 함께 몇 개월 YMBS에 제주도 YMBS에 있다가 작년에 우리와 함께 몇 개월 있다가 경기도 고향으로 아무도 없는데 경기도 고향에 통일 베이스를 준비하겠다고 떠난 형제입니다. 1년 전에 떠났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1년간 그 고향으로 가서 경기도 고향입니다. 좋은 만남, 좋은 인도를 따라서 이제 통일 섬김 학교를 이렇게 열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통일 섬김 학교인데 8개의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데 기도를 부탁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내가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두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 화해에 대한 얘기를 서로 전화 가운데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길 간사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해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통일 섬김 학교를 섬기는데 강사들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은 남북이 서로 각각 화해하는 것입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여러분, 평화 통일의 시작은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화목해 하시 중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비그리스도인들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직될 대로 경직되어 버린 남북의 분단 상황 앞에서 결례를 화목케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한국 교회는 6.25를 전쟁 기념일이 아니고 민족 화해의 날로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민족 화해 주의를 지킴으로 역사의 부름 앞에 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가를 신앙적으로 고백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전쟁 기념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쟁 기념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날 민족이 화해되는 날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증오하고 살육했던 참혹한 6.25 전쟁을 민족 화해 날로 삼는 것은 십자가를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부활의 상징으로 삼는 기독교 전통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고난을 영광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부활로 바꾸는 하나님의 역설이 계시된 그 하나님의 역설이 계시로 선포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분단을 고착화시킨 참혹한 전쟁 기념일이 민족 화해의 생명샘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 이날을 민족 화해의 날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까지 화목해 하는 자로서의 삶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성령 안에서 더욱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한수비 매월 6월을 맞으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적어도 6월 한 달간은 하나님 앞에서 민족 화해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화평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억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데 얍복강에서의 야곱이 떠오릅니다. 창세기 33장 3절에 보면은 야곱이 얼마나 떨었는지 일곱 번씩이나 굽히면서 형을 향해 나아갑니다. 에서를 만나는데 꿈에서라도 만날세라 두려워했었던 에서입니다. 그리고는 에서가 자기를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에서가 눈앞에 있습니다. 야곱은 떨었습니다. 밤새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늘 분노로 일그러진 모습으로 그려지던 그 형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동생이 그저 대견한 듯 싱글벙글 웃으면서 한편으로는 죄의 눈물을 흘리는 형의 눈물을 야곱이 보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달려와서 동생의 목을 껴안고는 웁니다. 체면과 예법을 파탈하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 동생을 끌어안고 울고 있습니다. 옛날에 서운했던 감정의 찢기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에서가 동생 야곱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야곱은 목이 메었지만 차분하게 그 형 에서에게 자기의 가족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형에게 솔직한 자기의 심정을 말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33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온 즉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이 내가 형님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았었던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얼굴을 형 에서에서 보았다라고 야곱이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저는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홍해도 갈라졌고 뭐 열 가지의 재앙의 이적들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태양이 멈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가장 큰 기적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야곱과 에서가 끌어안고 서로 부둥켜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두 형제의 화해 사건을 돌아보면서 60년이 지나도록 남과 북으로 갈라져 반목하고 전쟁까지 치는 우리가 언제쯤이나 서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심정적으로 북한이 거리적으로는 가깝지만 북한이 가장 먼 곳이다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정도 평양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평양 보통강 호텔에서 있었는데 보통강 호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로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로비에는요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전화가 다 됩니다. 미국도 됩니다. 그냥 국제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만 회선이 끊어져 있습니다. 남쪽만 전화를 끊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는 그 호텔 로비에서 전화가 되지만 남한은 전화를 할 수 없습니다. 차로 두 시간만 가면 일산인데 전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 거리는 가깝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멀구나. 가장 멀구나. 여러분, 로마서 12장 14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에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라는 범주 안에 가장 절실한 것은 남북 간의 화해입니다. 분단의 세월로 인해서 남과 북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의 가슴에 입힌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아서 통일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온전치 못하지만, 피차 서로 간에 행했던 잘못을 고백하고 서로를 다시금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면, 그래서 서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모든 사람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라는 이 범주 안에는 남과 북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것은 이 분이엘의 경험입니다. 저는 남한 사회가 부끄럽지 않은 형이 되기를 바랍니다. 넉넉한 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용서와 화해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열왕기 3장을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본문의 결론이 어떠합니까? 열왕기 3장 28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여러분, 결국 열왕기 기자가 이 솔로몬 이야기를 말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오늘 제가 제목을 적었던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평안은 선택이 아니라 소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민족의 화평케 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리고 한수비 이 민족이 화평케 되는 일에 무엇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쓰임받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민족 화해 주일로 우리가 한수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남북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화해, 화평의 영이 충만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한수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